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11장 사도들과 유대원 지역에 있는 형제들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유대 사람 신자들은 베드로를 꾸짖어 말했다.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소.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아지경 가운데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내 귀퉁이가 들려서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졌습니다. 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땅 위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파충류의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저는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두 번째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가이사랴에서 제게 보낸 세 사람이 제가 머물고 있던 집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섯 형제도 저와 함께 떠나서 우리를 부르러 보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시몬은 너와 내 온 집안을 구원할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내리시던 때와 꼭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스데반 때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안디옥에 오자 그리스마를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두들 마음을 다하여 주께 충성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 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다. 그는 사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그곳 교회의 믿는 이들과 지내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불렸다. 이 무렵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로 기근이 들었다. 제자들은 제각기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믿는 이들을 돕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장로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at river. I'll fight my the lights of glory, and I know He reign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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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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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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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열왕기하 제17장.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회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 소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도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사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 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분호를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은 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에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나 성전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 예식을 치르고서야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장차 나타날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있었던 임시적인 법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그런 후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바로 성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요한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로 오순절날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므로 이제 성령께서 자리하고 계신 믿는 사람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귀중한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비록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후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앞에 9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심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쓰여진 형태는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원리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을 말하다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거듭난 사람이라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집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다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입니다. 성결을 위한 제사는 예수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영광을 보였던 것처럼 레위기 9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전됨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되어가는 성전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건물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이 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성전 건축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신앙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두는 한정된 이해는 신앙의 삶을 이원화시키고 있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우리 각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이 예배당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삶을 경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레위기서 15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이제 어둠의 세력인 마귀를 몰아내고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사람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일입니다. 성령의 거하시는 전을 다시 속되게 함으로써 배은망덕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멸망시키시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만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 당부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이 당부를 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쩌면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람의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확실한 아버지로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고린도후서 6장 말미에서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약속한 후에 7장 1절에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 가야 할 성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세상과의 성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 집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모든 할머니가 그랬듯이 손자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며 손자가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100원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에 7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할머니가 그 아이의 손에 1,000원 지폐를 쥐어주면서 하나님께 연보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아이는 순진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도 한 주에 700원 받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왜 1,000원을 드려야 해요? 이제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청년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면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이런 내용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주님의 족보이니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은 흠없고 거룩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두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으며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웠던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경건하게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후에 자기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사실 룻은 그 모압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훌륭하거나 고상한 역사를 가진 가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어찌 보면 충격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고 훌륭한 가문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일하소서.
운전면허 갱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력검사를 하는데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만족하는 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경을 쓰지 않고도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노안 때문일 겁니다. 안경 쓰신 후 다시 오셔서 검사하시죠. 며칠 후 안경을 쓰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지만 항상 눈이 좋다고 자신하던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경험이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을 두 눈으로 비유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우리 눈도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 앞부분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기력이 약해서 손발이 떨리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처럼 허리와 등도 구부러집니다.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5절에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 꽃은 봉오리 질 때는 분홍색이지만 만개한 후에는 흰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꽃처럼 차차 백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게 터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위에서 깨지고 이 구절은 사람이 늙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부유한 집에는 금으로 등잔을 만들어 높은 것에 은줄로 매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길어올릴 때 두레박을 바퀴에 연결해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지면 항아리와 함께 바퀴도 깨지듯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며 온갖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살펴본 인생이 우리가 방금 전도서 12장에서 본 대로 이렇게 허무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지으신 바 이렇게 번역한 부분을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워크맨십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단어 워크맨십은 걸작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 걸작품인 우리에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늙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분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